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서울교회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이 귀한 예배에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형편과 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제가 더 절절하게 여러분의 현실적인 그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기절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성경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제 이성경 책은 옛날 제가 암송하고 있던 성경하고 달라가지고 이 말씀이 맞나 그러고 성경을 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해드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서울교회는 아무도 못 이겨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힘도 교회를 못 이깁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교회를 망가지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살림살이를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리도록 그대로 놔두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너를 헤아려 하던 자들이 없는 것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서워요? 권력이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명한 서방파 무슨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사람의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한데 어떻게 그렇게 깡패 집단의 두목이 됐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왜 유대 땅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던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죽는다. 그 각오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권력이 이기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네, 아멘들 못하죠. 죽으려고 하지를 않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십시오. 죽으면 삽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또 모두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느 시절이고 어렵지 않은 시절들이 없었지만은 요즘처럼 뭐 그래도 잘 살게 됐다고 하는 세상, 여러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여유가 없어요. 아주 더 바쁘고. 모처럼 서울 나와서 보니까 웬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지. 아주 그냥 도로마다 막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걸어서 가면은 한 10여 분 걸릴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사실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인데, 종말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그랬어요. 성경 참 재미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읽어보면요, 없는 게 없어요.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야, 성경에는 이쁜 섹시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그 선생님이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뻥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섹시도 없고 좋은 직장도 갖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없는 게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이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안 읽어요, 이거, 성경.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죠? 네. 바빠요. 다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벌써 학교 다니면서부터 품에서 떠나서 그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야, 우리 한번 보자. 예, 봐야죠. 근데 아버지 지금은 바빠가지고 제가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럴 수밖에요. 부목사 생활이 종살이에요, 종살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불러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이해는 해요. 그래서 가끔 그래도 지 ABM이 위로해 준다고 지 새끼 사진 찍어가지고 이 뭐죠, 이 동영상인가, 이 휴대폰 참 큰일 났어요. 그걸로 얼굴 잠깐 비춰주고 말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야, 네 아들만 보여주지 말고 내 아들도 좀 보자. 너무 바빠요.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 부자의 관계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내일 아침 새벽에 나 좀 보자. 너 이번 주일에 나 좀 보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제가 매우 바쁩니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유가 생기면 새벽에도 가고 오라고 하시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주일도 절대 거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번에 좀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내 사정을 아시겠지. 우리는 스스로 자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매번 ABM이만 이해해야 됩니까? 왜 매번 하나님께서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만 양해를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양보해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얘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내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깊은 낭떠러지에 숨어 있는 내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듣게 해다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소리 좀 듣고 싶다.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냥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도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보여주기를 가장 원한 줄 아세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하다못해 지나가는 취재진이 비춰주는 잠깐 스쳐가는 그 카메라에도 얼굴 들이대미고 텔레비전에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린애들 부르는 노래 있었잖아요.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왜 안 보여주고 왜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됐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맨날 사도신경은 아주 열심히 외웁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교제도 안 하면서.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리고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때려도 내가 때리고 칭찬을 해도 내가 칭찬하고 내 자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게 보셔야 돼요. 시편 37편에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너무 기쁘니까.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더 강조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더 이상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주신 말씀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매는 물론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랑해라.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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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너희 식구들 다 미워해야 된다. 너희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미워하라고 하시고 사실 우리가 사랑의 범주를 우리가 이렇게 서열을 매기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가족들 사랑해야죠.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많이 파괴돼요. 근데 가족 간의 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미워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가족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대해서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역은 불가능해요. 또 할 수도 없고 그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제자가 아닌 자들을 분별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네가 정말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죠? 그저 나이가 들어도 첫사랑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설레고, 아, 그 사람 지금 어디서 살까?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감이 불쑥 나타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얼굴이 확 끈다라고 그러고, 그게 첫사랑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하다가 우리 입사람 얼굴 보면 갑자기 죄 짓다가 걸린 것처럼 얼굴이 확 끈다라고 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중생을 체험했을 때 그 경험, 그 기쁨, 그 감격, 그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중생 체험하는 날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밤 2시까지 성경을 봤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을 읽는데 읽는 대로 머리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니 카세트 테이프 들고 뭐 영어 회화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들고 다니던 것, 그 녹음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냥 외워져요.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자꾸 기다려지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자꾸 보고 싶고, 여러분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언제 그런 적이 내게 있었나? 그 말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가 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좋지요. 목사들도 돈 되게 좋아해요. 저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쓸 돈이 없어요. 없는 게 편안합니다. 제가 돈 많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관상 보시는 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주 어렸을 때 외운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은 나질 않는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이 이만하면 족하다. 그거 참 제가 잘 읽습니다. 여러분, 나물을 먹고 무슨 물을 마십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안 돼요. 설사예요, 설사. 나물 먹고 물 마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배가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팔베개 하고 누웠어요. 팔베개 하고 누울 동네가 서울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워 앉을 자리도 없어요. 잔디밭에 앉았다 일어나면 새카매져 버려요. 아주 이 동네 별로 안 좋은 동네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참 공기는 좋습니다. 벌써 코에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얼마나 상쾌한지. 우리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밤낮없이 뜁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참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다 잘해요. 주님 사랑하고 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섬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자식.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믿기지도 않는 얘기지만 여튼 성경에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뭐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돼도 요즘 청년 같았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120살 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은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한 아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나한테 바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그 외동아들인데 딸들이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보내죠. 그 권사님하고요 몇 달 동안 얘기도 안 했어요. 아, 찬바람이 그렇게 목회자라 그러면 아주 받들어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찬바람이 나는지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아니 아들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왜 섭섭했을까. 지금도 제가 궁금해. 물어보지도 못해요 지금. 그게 한 30년도 더 됐는데 지금도 못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식 바치면 하나님이 잡아먹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삭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섬겼지요. 75살 때부터 25년 동안 아들을 주실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앞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전혀 다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내가 내 씨로 번성케 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바치려고 했던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들들, 또 그 아들의 아들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바치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는 건 언제입니까?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애비를 자식을 죽이는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그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은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도 없어졌을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고 예수님도 못 오셨겠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게 결코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가족들도 내 식구들도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독자예요, 독자. 근데 이 어른에게는 아들이 정말 우상이에요. 오랜 동안 보면서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아들 앞에는 너무 무력해지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까? 오랜 세월을 지켜봤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됐든 혹은 물건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또 힘이 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저금 통장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집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힘이 생깁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 걱정이 없어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 힘이 생기고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생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안 섬깁니다. 안 섬기긴 뭘 안 섬겨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편안함의 상징이 아니고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한다 그런 찬송 부르지요. 정말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십자가는 생각하면 끔찍하게 여겨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남산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죠. 제가 그 용산에서 군생활을 해서 그 동네 잘 알아요. 여러분 태계로에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후암동 쪽에서도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뒤에 한남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길 여러 군데. 근데 목표는 어디예요? 남산 팔각정. 아,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가는 목적이, 목표가 다 똑같지 않냐. 천국만 가면 되지. 꼭! 퇴계로 해서 남산 올라가야 구원받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WCC 정강정책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 때 그 정강은요 너무너무 복음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WCC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어떻게? 우리 교단은 참 이상한 교단이에요. 왜 그런 것을 용인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바라보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희생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마가는 성경에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누님이 됐든 여동생이 됐든 그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성지순례들 가보신 분들 있죠?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 성지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운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바울이 거기서 돌팔매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거기서 그 다친 몸을 이끌고 이고니온까지 와서 거기서 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요 버스로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버스로. 그때 차가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나 나귀 타고 전도여행 다녔다는 기록 보셨어요? 아마 그랬으면 그런 짐승 이름 하나라도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걸어서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경험이 없는 젊은 마가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그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의미를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고난당하면서도 아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잘 말씀으로 길러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자식 사랑하는 것만 그것이 자식이 위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애지중지 길러놔서 이 말썽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속상해요 그러면 아휴 암기 때문에 속상하시죠. 아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죠. 그게 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먼 곳에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드리니까 이 새벽재단을 서울교회 새벽재단을 지키는 분들 가운데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 주일 예배 같으면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재단 지키려고 인천에서도 승용차로도 오시는 분도 있고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전철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힘들지요. 멀리서 나오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거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마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10리, 20리길 걸어서 예배당 다녔어요. 눈이 오면은 발이 빠져서 걸을 수 없는 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갑자기 지금은 우리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댁이 양계장을 하는데 양계장 축사가 붕괴돼요. 눈 때문에. 그럼 제가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또 연락이 왔으니 가봐야죠. 후레쉬를 들고 장화를 신고 가는데 여러분 몸이 눈이 이만큼 파서 정말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아이고 내일 날 밝으면 갈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 참 그 양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가면은 무슨 무너진 지붕이 다시 일어납니까? 뭐합니까? 한밤중에 그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힘든 걸 몰랐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이 목사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 그거 지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고 넓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 그게 주님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라면 왜 찾는 이들이 적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요즘 교인들 편안하고 좋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에 제일 성도들이 많이 이탈될 때 뭐 예배당 건축할 때라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것을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그냥 거기 부담감을 안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옮기자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가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서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지세요. 우리는 따라갈게요.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느냐고요. 교회 문제는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비난과 협박과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당할지라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동시에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고통, 괴로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느끼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아픈데 머리는 안 아프겠어요? 머리에서 모든 통증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기 전에 벌써 내 머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제일 걱정하시고 주님이 제일 아파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처럼 죽음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지가 골고다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지가 죽음의 자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무겁지만은요, 날개를 잘라버리면요,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배의 돗대가 높아서 그것을 매달기가 힘들고 또 사용하는데도 어렵지만, 그러나 돛을 잘라버리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리라. 그러므로 너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리라.